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이제 편지의 끝부분의 인사입니다. 남자답게 신앙생활해라 하는 얘기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말미의 중요한 권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면이 등장하는 이유는 교회는 천국이 아니다 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고 도전과 위협과 시행착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천국으로 생각을 하면 기대만 못하고 보상도 없고 마음에 많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이해하는 것 같이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재창조, 창조를 망쳐놓은 인간들의 반항과 거부를 하나님이 돌려 창조세계를 회복하고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며 그의 자녀와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결론과 상태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사 우리의 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죄가 권력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내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조건 속에서 피곤하시고 울어야 되고 한숨 쉬어야 되고 안타까워하시는 조건 속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매일매일을 쌓아 배신과 비난과 오해와 수모를 거쳐 드디어 팔리고 채찍에 맞고 비난 속에 죽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러기 전과 그 후가 갈리는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을 대부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 사건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극적인 경험, 세상이 뒤집히는 깨우침, 구원에 이른 것이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감격과 그 기적에도 불구하고 별로 진전이 없는 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 모두로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 현실에서 반복되는 어떤 실망이고 어떤 원망인데, 이 문제를 교회들이 잘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문제만 해도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순신은 어떻게 되는가? 세종대왕은 어디 갔을까요? 답답하죠. 그런 시대적 문제가 가지는, 우리가 가지는 딜레마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왜냐하면 그때 열두 제자를 향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 땅끝까지가 아직 다 못 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인도 가고 이란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야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아직 한 바퀴를 못 돌았다고요. 시간 2000년. 그 시간 속에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교회가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 바치고 그 진심 어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벌인 일도 있고 열심히 기도한 시절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왜 이렇게 더딘지 아직도 땅끝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것과 동일하게 교회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이 조건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조건 아닌 조건 속에서 각자의 신앙 고백과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사실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집합 속에서, 그래서 관심사가 다르고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서로가 뜻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기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는 여전히 위협이 있고 시험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안한 곳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뭘로 묶고 계시느냐 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피 흘려 살찢어 수치와 오해와 박해 속에서, 배신과 비명 속에서 죽어가신 방법으로 만든 교회다라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겁이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 말하자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를 만난 것 외에 무슨 보상을 받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는 게 참 기쁩니다. 남성 성가대가 있고 제가 이 농담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는 다르다, 이런 보이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성가대를 놀리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걸 기쁨으로 받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틈에 이 세상이 아직도 여전히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마치 오늘이 끝장인 것 같이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속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컸습니다. 그 모든 위협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그냥 세월이 흐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커서 유머도 통하고 표정도 좋아지고 한심하고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하는 얘기죠. 너희는 어떻게 해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남자가 등장하는 건 성차별 아닙니다. 남자가 가진 대표적인 책임을 들어서 권면을 하는 거죠. 남자가 할 일이 뭡니까? 가정에 지붕이 되고 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호막을 책임을 줘야죠.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협과 의심과 시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남자답게라는 표현을 가지고 싸매고 묻고 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짐이 되느냐, 비극이 되느냐, 체념이 되느냐, 절망이 되느냐라고 물으십시오. 안 그렇습니다. 거기서 큽니다. 철이 들죠. 그 자신의 책임이, 짐이 평안한 것, 쉬운 것, 형통한 것, 전능한 것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결론이죠. 남자답게, 남자답게 굴어라. 어른 노릇해라. 교회 안에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Miracle from Heaven이라는 실화 영화가 있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딸 셋 가진 집의 둘째가 10살짜리인데 어디가 잘못됐는지 장이 전혀 작동을 안 해서 먹으면 음식이 속에서 썩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나오고 이게 뭐 고통이 심하고 아주 위험하죠. 장폐색 증세도 나오고 무슨 여러 가지 여기서 균이 생겨서 부패하기도 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계속 오진을 받습니다. 계속 오진을. 그다음 마지막에 가서야 이게 굉장히 손댈 수 없는 병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애는 그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보스턴에 있는 소아과 병원에 보내지고 기적같이 의사를 만나고 의사는 대책이 없고 기적적으로 낫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일 속썩인 게 뭐냐면 교인들입니다. 여기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저기 가도 해결이 안 되고 텍사스에서부터 보스턴까지 3시간 반짜리 비행기를 6주에 한 번씩 타고 가서 확인하고 약을 타오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교회 가니까 어떤 신앙 좋은 두 분이 잠깐 불러세우더니 이런 말 하기에 죄송하지만 혹시 두 분께서 우리 모르는 큰 죄를 짓지 않았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따구로 나온 겁니다. 사람 환장하죠. 거기까지 넘어갔는데 두 번째 질문에 간 겁니다. 두 분이 아니래도 혹시 10살짜리 애지만 걔가 어떻게 큰 잘못을 범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그 부모가 교회를 안 나가고 말았죠. 목사님이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좀 실력이 있던데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새 신자를 받을 때 영적 IQ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멋진 영화입니다. 그런 유머를 하다니요. 이 모든 걸 누군가는 붙들어 매고 누군가는 와서 그런 얘기 상처받지 마. 우린 억울하다는 거 잘 알아. 얼마나 힘들겠어. 일 있으면 불러. 다 도와줍니다.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가야 할 때 와서 남은 애들 책임져주고 학교 보내고 하는 거 주변에서 다 도와줍니다. 남자답게입니다. 어떤 조건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보상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 교회에 아무 위협도 시험도 고민도 짐도 없어지는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닌 끝 없는 짐을 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무슨 그냥 책임이고 무슨 헌신이고를 넘어서 그걸 사랑으로 하랍니다. 사랑이란 뭐죠?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를 위해서 대신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기쁨인 것이 사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기쁨입니다. 우리는 물론 남성 성가대는 자기네가 찬양을 하니까 자기네가 우리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들어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신앙이 좋은가를 한번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으면 한번 우리도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죠. 상대방의 존재가 고마운 것입니다. 뭘 해도 좋습니다. 뭘 해도 좋습니다. 교회가 다 그렇게 되라고 요구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는 이해하고 앞서가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철들지 않은 사람을 철이 들 때까지 붙들어주고 기다려주고 흉내낼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성공신화 때문에 가지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런 일에 대한 훈련이, 이런 일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진심을 가지면 결과가 즉시 나타난다고 성공신화가 우리에게 오해된 것입니다. 그 문제가 여기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5절에 보듯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권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교회에서의 권위는 그 본질이 뭐냐? 권위는 어디에 허락되느냐? 섬기는 일에만 허락된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은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헌신, 봉사에만 권위가 있답니다. 근데 이 일이 우리에겐 어떻게 어려우냐 하면 헌신을 하면 모두가 수긍하는 결과가 생기기를 바라는 어떤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죠. 성공시대로 인해서. 성공시대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 자식 시대한테 욕을 먹는 것은 우리가 성공시대의 신화를 갖고 그걸로 답을 하는 바람에 우리 자식들이 무조건 반대입니다. 또 그 얘기, 6.25 때 말이야. 우리가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모든 그 이해가, 문맥이, 정황이 6.25밖에 없으니까 우리 애들은 싫은 겁니다. 우리 애들은 다 88올림픽이거든요. 88 하는 기억밖에 없는데 6.25니까 싫죠. 그런 조건 속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너희는 왜 열심히 안 하느냐? 일자리는 있는데 너희가 험한 일은 안 하려고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꾸중입니다. 젊은 시대는 기준과 기대가 다르습니다. 우리 때 배고픔을 이겨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싱크대 있고 수세식 화장실 있는 아파트 가는 게 꿈이었고 지금은 그건 기본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보이는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질적인 개선을 뭐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들이 문제의식과 갈급함으로 갖고 있는 셈입니다. 우린 거긴 모르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섬기는 일과 봉사하는 일이 가지는 권위를 여러분들이 헌신을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더라 라는 그 등식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권위란 섬기는 것 자체가 권위입니다. 그건 아무 데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봉사는, 다른 데서는 그게 언제나 잘난 척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주께서 앞서가신 길입니다. 저는 그 뒤를 따를 뿐입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고마워하거나 나아지거나 어떤 보상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나눌 수 없었듯이, 당신이 가야 하는 길이었듯이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자기의 봉사를, 자기의 헌신을, 자기 인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밖에 할 수 없다고, 일 자체의 차별성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차별적, 독립적 자유인이라는 사실에 자신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곳에나 시샘이라는 것은 큰 유혹이라서 좋은 일을 하면 잘했다 그러지 않고 딴 죽을 거는 법입니다. 저희 한참 청년기에 열심 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는 앞다투어서 말하자면 철야기도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사형리도 배우고 열심을 떨어서 한 달에 성경 통독 한 번쯤 하게, 1년에 12번쯤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의 열심과 헌신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에게서는 어떤 부작용이 나왔냐면, 한 그 선배에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딴 죽을 걸었습니다. 그건 사탄의 힘이야. 그 당사자가 너무 시험에 빠져서 자기가 하는 신유의 은사가 하나님이 준 것인지 사탄이 준 것인지를 확인해달라고 2년을, 나중에 체중이 42kg까지 줄 정도로 고민을 하다가 요나서 2장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 쓸지라도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지금 가진 이 은사가 하나님이 준 건지 사탄이 준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느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 안 해주셔도 나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위대한 고백에 이르도록 죽어놨습니다. 우리 또래에서는 무슨 시험이 있었냐면, 우리 그 주일학교 반사들을 했는데 한 친구가 유독히 그 뛰어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르치기도 잘 가르치고 깊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샘 어려서 누가 하나 질렀죠. 너는 다 좋은데 교만해졌어. 완전히 꺾였죠. 그 말 한마디에 교만해졌어. 그때 제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형, 나 정말 교만해? 너 교만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안 할래? 교만한 게 최종 잣대야? 주를 위해서 살 거야? 말 거야? 네가 주를 위해서 교만해지면 안 돼? 아, 이런 훌륭한 말을 했다는 거 아니야?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원색적이고 철없이 헌신 경쟁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비난을 하는 것도 큰 문제라서, 이 비난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것도 큰일인 겁니다. 사랑이란 하는 자만 누리는 명예입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자리에 갔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했거나 잘난 척을 한 거에 불과합니다. 오해받는 게 무섭죠. 비난받는 것도 무섭고요. 사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사랑입니다. 거기에 붙잡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손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와서는 그 별 칭찬을 다 받는데 상가에 있다는 것도 요새 큰 자랑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부러 여기 있었겠습니까? 나갈 실력이 없어서 여기 있었죠. 지금 큰 자랑입니다. 그때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칭찬을 잘 받으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인 것 같이 굴어야죠. 정말인 것 같이. 그땐 모르고 했지만 칭찬을 받았으니 이제 칭찬 받은 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만, 오해 그런 걸 없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지 마시고 그걸 감수하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시작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짐까지는 못 져도 자기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굉장한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 못하니까 시시한 것만 하고 뭐 했죠? 누가 잘났나 나 경쟁만 하고 누가 더 똑똑하냐만 경쟁하고 가장 중요한 사랑을 못하죠.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니까 성질이 났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갔죠. 이건 공포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공포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엔 공포는 없습니다. 기독교엔 공포가 없습니다. 기독교엔 사랑만 있습니다. 사랑이란 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채우시고 완성하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거기에는 공포가 없습니다. 우리의 복을 위하여 사랑하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것은 명예에 관한 것입니다.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부추기십시오. 뭐든지 시비 거는 사회가 됐죠.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시비가 들어오죠. 그러나 이겨야죠. 다 이기라는 말 안 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는 거저 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해야죠. 제가 이런 말도 하고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뭘 겁니까? 오늘 죽어도 되니까. 나이가 든다는 건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가만 놔둬도 어차피 죽을 건데 좀 땡겨서 죽고 멋있게 죽으면 좋죠. 그냥 싸우자 이겁니다. 덤벼라 이거죠. 덤비라는 거죠. 더 이상 잘난 척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전, 위협, 의심, 시험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셔서 희망, 기대, 모험, 용기, 감사, 기쁨으로 오십시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에게 공갈 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하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무엇을 뜻하고 무슨 약속 속에 들어온 것인지 각자가 헤아려 실력만큼 하십시오. 못나게 굴어도 봐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부추겨 사랑하라고 할 거 없고 봉사하라고 할 거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가지는 이 명예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뛰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